우리를 위해 만든 신. 사도행전 7장 39절에서 43절 말씀입니다.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하지 아니하고자 하여 거절하며 그 마음이 도리어 애굽으로 향하여 아론더러 이르되 우리를 인도할 신들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애굽 땅에서 우리를 인도하던 이 모세는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고, 그때에 그들이 송아지를 만들어 그 우상 앞에 제사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기뻐하더니 하나님이 외면하사 그들을 그 하늘의 군대 섬기는 일에 버려두셨으니, 이는 선지자의 책에 기록된 바 이스라엘의 집이여, 너희가 광야에서 40년간 희생과 제물을 내게 드린 일이 있었느냐? 몰록의 장막과 신내판의 별을 받들었으며 이것은 너희가 절하고자 하여 만든 형상이로다. 내가 너희를 바벨론 밖으로 옮기리라 함과 같으니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이번 한주 주니어 청년 일부 공동체가 우리 섬겼는데, 우리 청년들이 이렇게 막 파워풀한 줄 몰랐습니다. 우리 우림주의자 우리 주의하시고 우리 그 청년들 우리 교회 허리와도 같은 귀한 존재들인데, 우리 한번 격려 박수 한번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또 청년주의자가 하니까 스타일이 또 다른 것 같아요. 제가 오늘 교총에서 결혼식이 있는 관계로 LTS 훈련과 이제 성가대 리추리 다른 모임들로 오시는 분은 순장 훈련 후에 반드시 테니스장으로 이동 주차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순장 훈련 관계로 개인 기도 시간 7시 10분까지 마무리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어제 본문에서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광야에서 예배자로 준비되어 가지고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워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온유하고 겸손한 신실한 종 모세에게 하늘의 권위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200만 백성을 출애굽시키고 약속의 땅으로 데려가게 하셨는데, 과정이 쉽지 않습니다. 목표만 말할 수 있다면 그게 무슨 리더겠습니까? 리더십이란 목표까지 하나님의 방법으로 인내하며 끌고 가는 과정이죠. 백성들은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 모세한테도 끊임없이 불순종했습니다. 39절을 보시면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하지 아니하고자 하여 거절하며,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냥 작심하고 불순종하기로 했다는 뜻이죠. 사탄은 항상 사람들의 마음속에 반역의 영을 심어놓습니다. 애굽에서 나오던 때부터 그들은 끊임없이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환경 때문에 원망한다는 말이 무색하죠. 왜냐하면은 환경이 좋아져도 계속 원망을 하니까. 애굽의 군대가 추격해 왔을 때도 모세를 원망했고, 그래서 홍해를 건너줬으면 원망이 그쳐야 될 텐데 그 다음엔 또 광야에서 먹을 것 없다고 원망하고, 먹을 것 주니까 이제 또 고기 달라고 원망하고,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장점이 있으면 다 단점이 있게 마련인데, 이 원망의 불평의 색안경을 끼고 인생을 보는 사람의 눈에는 뭐 모든 게 불만족스럽죠. 그리고 항상 부정적인 문제를 세게 지적하면 설득력이 있거든요. 그 말대로 따지면은 뭐 모세는 정말 나쁜 사람 같고 이대로 가면 조직이 망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작은 원망도 그대로 방치하면은 굉장히 빠르게 확산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잘 보고 있다가 불평과 원망의 씨앗이 떨어질 때부터 빨리빨리 이걸 꺼야 돼요. 별거 아닌데 큰 불로 번지게 하는 게 사탄의 특기거든요. 여러분, 그러니까 불평과 원망하는 사람하고 가까이 하지 말고 불평과 원망의 언어가 여러분 입술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하십시오. 설득력 있어도 자꾸 거기에 동조하지 마세요. 아주 멋있게 들리지만 그 최후는 비참합니다. 교회를 항상 어지럽게 하는 마귀의 공작은 소수의 불평과 원망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지금 모세가 80세 넘은 노인으로서 120살 될 때까지 40년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었는데, 자기 손주뻘 되는 사람들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막 대들기만 하니까 안 그래도 광야를 통과하는 리더십의 일이 순종을 해줘도 힘든데 계속 불순종하고 들이받으니까 얼마나 힘들겠어. 여러분 몇 명 안 되는 무리라도 이렇게 순장해 보신 분들, 주일학교 교사 해 보신 분들은 아마 공감하실 것입니다. 그 몇 명 안 되는 순장들도 다 각자 막 제각기 치다르면 순장이 얼마나 힘듭니까? 모든 것을 책임져야 되는 리더의 무게감은 엄청난 것입니다. 게다가 내가 최선을 다해 섬기려고 하는데 계속해서 나를 신뢰하지 않고 불평과 원망하는 이 사람들 이끄는 일은 정말 하나님 도우심이 아니면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영적인 리더십은 제가 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하루도 이 버틸 수가 없는 일이에요. 이들은 항상 이 부정적인 신앙인들의 특징은 이 불평과 원망이 많았다는 거, 리더를 항상 불순종했다는 거 있지만 또 하나는 과거지향적이었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39절 끝부분에 보니까 끝 어떻게 되죠? 그 마음이 도리어 애굽으로 향하여 Their hearts turn back to Egypt. 그들은 항상 몸은 앞으로 가고 있는데 얼굴은 계속 뒤로 돌아서 가지고 과거의 이집트 생활을 그리워했습니다. 아 옛날이요. 틈만 나면 애굽으로 돌아가겠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았어요. 애굽에서 잘 산 것도 아니에요. 400년 가까이 노예로 살았어요. 노예들은 굶어 죽지 않을 정도의 음식만 지급받으며 중노동에 시달렸는데 그래서 제발 이 노예 생활 좀 해방시켜달라고 그들이 밤낮으로 부르짖어가지고 하나님이 해방시켜 주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기도 응답으로 그들은 해방되어서 이제 약속의 땅으로 가는데 가는 과정에서 광야에서 힘들다고 애굽을 그리워하고 툭하면 하는 말이 애굽으로 돌아가겠다. 뭐 돌아가면 누가 받아줍니까? 그날 일을 치고 나왔는데 이집트에서 뭐 온갖 재앙 다 누리고 이집트 사람들 장자들 다 죽였는데 이집트 기마대 홍해에서 다 몰살시켰는데 돌아가면 애굽 사람들이 와 웰컴 그래줄 것 같아요? 애굽을 그리워하지 마십시오. 떠나온 옛사람의 땅을 그리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날마다 더 좋은 곳으로 발전시켜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힘들 때마다 아 차라리 그때가 좋았는데 다시 그때로 되돌아갈 수만 있다면 자꾸 그래서 과거에 고착되려 하는 이 영적인 피터팬 신드롬을 깨야 돼요. 하나님은 지금 현재 하나님이시고 미래의 하나님이세요. 아직 최고의 것은 오지 않았음을 선포하고 계속해서 과거에 이렇게 집착하지 말아야 돼요. 그러면 자꾸 패배적인 생각을 하게 됩니다. 40절 또 읽습니다. 아론도르 이르되 우리를 인도할 신들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애굽 땅에서 우리를 인도하던 이 모세는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고. 어떤 분이 재미있는 분이 있는데 자기가 성경에서 모세의 성실을 발견했다. 그래서 이 40절 들고 하고 이 모세 이씨다. 그런 적이 있었는데 아 참 괜찮은 분이었는데 제가 좀 당황했어요. 이 부정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의 또 하나의 특징은 조급함입니다. 왜 이 사람들이 갑자기 이렇게 우상 숭배에 빠져들게 되었을까? 이때가 모세가 십계명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간 뒤거든요. 40일 동안 민족의 운명을 걸고 하나님을 만나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갑자기 마음이 불안해졌어요. 지금 모세는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데 모세가 죽었다고 생각했어요. 리더가 눈에 안 보이니까 불안해집니다. 여러분 보일 때만 믿는 건 과학이지 믿음이 아니에요. 보이지 않을 때 믿고 있어야 그게 우리가 진짜 믿음이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이 민족을 뒤에서 지켜주신다는 걸 믿어야 돼요. 보이지 않으시지만 이 교회를 뒤에서 지켜주신다는 걸 믿어야 돼요. 그들은 자신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자가 모세라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일하신 것인데 모세가 그들을 인도해냈다고 느끼니까 모세가 없으면 불안한 거죠. 근데 모세는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시켜주는 브릿지지 하나님 자신은 아니었어요. 그러므로 모세의 권위에 순종하는 것하고 모세가 없으면 당장 믿음의 근간이 흔들리는 것은 다른 문제죠. 지금 모세는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민족 전체의 운명을 걸고 십계명을 받고 있어요. 말씀을 받고 있어요. 그렇다면 백성들도 모세를 위해 중보를 해야죠. 자신들의 미래를 위해 기도하고 있음을 믿어야 되죠. 기도는 없고 사람만 의지하고 있으면 사람이 안 보이면 막 영적으로 흔들립니다. 그리고 마귀가 그 틈새를 노리고 우리를 불안하게 하고 조급하게 만들고 그러면은 정말 아둔한 결정을 내리게 되죠. 그 결정은 자기들 손으로 우상을 만든 것입니다. 41절 읽습니다. 그때 그들이 송아지를 만들어 그 우상 앞에 제사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기뻐하더니 모세가 시내산 위에서 너는 나 위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을 때 산 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그걸 했어요. 아론을 압박해서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그 우상이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을 이끌어낼 우리 신이다 그러고 절하고 춤추면서 기뻐했습니다. 이 송아지 우상이었잖아. 이게 옛날에 그들이 애굽에서 사는 동안에 애굽에서 유명했던 아피스라는 송아지 모양의 신이에요. 보니까 이 우상의 특징은 인간이 손으로 만들었다. 그리스나 로마 유적을 가보면 전부 사람 사는 곳에는 우상 신상들을 만듭니다. 근데 재밌는 건 자기가 만들어 놓고 자기가 이제 그걸 예배하는 거죠. 여러분 웃기지 않겠어요? 내가 이거 탁자 만든 다음에 가서 이 탁자여 나를 지켜주옵소서라고 예배하는 거죠. 힘이 아무것도 없는데 자기가 만들어 놓고 자기가 지켜달라. 이것은 성취의 신이 우리 마음에 불러일으키는 환각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우리 손으로 이룬 것들이 우리를 지켜주고 인도해 주기를 원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손으로 일해서 땀 흘려서 돈을 벌었으니까 이 돈이 나를 지켜주기를 원합니다. 이 돈이 나를 인도해 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내가 죽으라고 공부해서 좋은 대학 나왔으니까 그 좋은 대학 졸업장이 나를 지켜주고 나를 이끌고 가주기를 원해요. 그래서 정말 우리의 손으로 만든 것들이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이제부터 나를 지켜주겠지. 근데 지켜주던가요? 여러분이 땀 흘려서 번 돈이 여러분의 가정을 행복하게 해줍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열심히 공부해서 나온 학벌이 평생 여러분 인생 보장하던가요? 보장이 안 되죠. 한 가지 주목할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든 우상이 그냥 갑자기 여기서 떨어진 게 아니고 아직 그들이 정리하지 못한 옛사람의 잔재에서 나왔다는 거죠. 애굽인들은 태양, 달, 별, 심지어는 파리까지 다 숭배하는 진짜 다신주의자들이었죠. 그러니까 400여 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면서 히브리인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몸에 익숙한 생활 습관이 애굽인들의 우상 숭배였어요. 그러니까 아론은 모세의 형이고 모세 다음으로 그 임시 지도자인데도 위기에 처하니까 툭 튀어나오는 게 찬양과 기도의 영성이 아니라 애굽에서 익숙한 우상 숭배가 툭 튀어나온 거죠. 여러분 마음속에 가득 축적된 게 툭 튀어나옵니다. 어떤 순간에 그냥 트로트가 툭 튀어나오는 사람 크리스천이라고 하면서도 평소에 뭐하고 살았는지가 딱 되게 되죠. 이게 나한테 익숙해진 거죠. 위기의 순간에 욕이 팍 튀어나오는 사람도 있고 아직도 우리 속에 있는 옛사람의 성정을 마귀가 우리가 조금만 모세가 없고 영적으로 흐트러지면은 툭 튀어나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들의 우상이 황금의 신입니다. 금송아지 아피스는 풍요의 신이거든요. 그래서 황금으로 만들었어요. 이 신을 숭배하면 잘 먹고 잘 살게 해준다는 것인데 그러니까 요즘으로 치면 이게 돈의 신이에요. 요즘 뭐 온 나라가 온 세계가 돈의 신을 숭배하고 있지 않아요? 아론은 우상을 만들어 줄 테니까 아내와 자녀들의 귀에서 금고리 다 빼어 가져오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상 숭배 공짜가 아니에요. 대가를 치러야 돼요. 백성들이 군소리 없이 그 자기들이 애굽에서 가져온 전재산인 금고리들을 다 빼서 가져와요. 하나님께 헌금하라 그럴 때 아까워하더니 우상한테 갖다 바치는 건 아까워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은 돈 놓고 돈 먹기 아낌없이 돈을 갖다 바쳐서 그 우상을 위해서 다시 돈을 벌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우상이 아무 힘이 없다는 거죠. 시편 115편 4절 9절 읽습니다. 그들의 우상들은 은과 금이요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하느니라. 우상들을 만드는 자들과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이 다 그와 같으리로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오 너희의 방패시로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기에 보니까 이렇게 황금으로 만들어낸 금송아지 우상을 여호와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날에 그 금송아지 앞에 제사 드리고 열광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이 금송아지 우상 만든 게 아니고 하나님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들었어. 이게 더 무서워요. 세상 사람들이 황금 만능주의에 빠지는 것보다 더 무서운 건 하나님 믿는 크리스천들이 물질 만능주의에 빠지는 거예요.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타락하는 게 더 무섭습니다. 그리고 그 자기들이 섬기는 우상을 여호와라고 붙인다는 이름 붙인다는 게 너무 우스워요. 그들의 욕망과 조급함이 만들어낸 황금 덩어리를 그들은 하나님이라고 불렀습니다. 근데 우상이라는 게 원래 인간 내부의 욕구가 흘러나와 만든 거예요. 43절 봅니다. 몰록의 장막과 신 레판의 별을 받들었으며 이것은 너희가 절하고자 하여 만든 형상이로다. 내가 너희를 바벨론 밖으로 옮기리라 함과 같으니라. 몰록의 장막은 암몬족의 국가신인데 황소머리의 사람 형상을 하고 있어서 어린아이까지 인신제사로 바치는 아주 끔찍한 종교죠. 레판의 별은 잔인하고 폭력적인 아수르인들이 숭배하는 토성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이방 종교들을 이스라엘이 받아들여서 우상 숭배하는 것을 용서하지 않으셨어요. 이 종교들의 예배 행위는 결국 인간의 마음속에 있는 물질욕과 성욕을 다 밖으로 끄집어낸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가 다름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욕망을 다 표출시킨 거예요. 그들이 만든 우상을 여호와라고 불렀다. 우리들의 문제는 하나님을 안 믿는 것이 아니라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을 만들어서 믿는다는 데 있죠.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을 보는 게 아니라 자기 관점에서 하나님을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소유하려고 하고 하나님을 부리려고 하죠. 자기 고집과 생각대로 다 맞춰놓은 다음에 이거 하나님 뜻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이런 사람하고는 더 이상 대화할 수가 없어. 일주일에 한 번 주일날 여러 번은 서랍에 하나님을 딱 가두어 놓고 주일날 교회만 가두어 놓은 하나님을 모시는 박제된 신앙생활. 그런데 그분은 우리가 그렇게 가두어 놓을 수 있는 분이 아니시고 일주일에 하루가 아닌 24시간 내내 우리의 곁에 계시는 그런 분이신 줄 믿습니다. 이들이 42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외면하사 그들을 그 하늘의 군대 섬기는 일에 버려두셨다고 했지. 이 우상신들의 하늘의 군대란 해와 달과 별들을 섬기는 행위를 말합니다. 미국과 영국 같은 선진국들에서도 별자리 운세 점치는 일이 아직까지도 굉장히 파퓰러합니다. 아직까지도 이렇게 과학이 발달됐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악령의 지배를 받습니다. 그래서 드라마를 찍을 때, 영화를 찍을 때 지금도 돼지머리 올려놓고 고사 지내는 곳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촬영장에 워낙 사건 사고가 많으니까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이사도 요새 아직까지도 동서남북 재가면서 하고 결혼할 때도 귀신의 허락을 받죠. 길일이 언제냐, 궁합이 어떻게 되느냐. 예수 믿고 나서도 이 문화가, 무속 문화가 아직도 우리 안에 많이 남아있어요. 이런 모든 우상 숭배의 공통점은 인간의 두려움을 악용한다는 거죠. 부족 하나도요, 비싼 거는 막 천만 원씩 갑니다. 이런 것들을 사가지고 다 넣고 다니는 것은 액땜하기 위해서. 아니, 예수 믿고 나서 꽤 됐는데도 그런 부족 엄마가 해줬다고 갖고 다니는 사람들 봤어. 노란 부적, 파란 부적, 찢어진 부적. 한 개가 천만 원씩 가는 부적도 봤어요. 노란 건데, 야, 그 파는 사람도 그렇지만 참 사는 사람도 사고와 위험으로부터 자신을 지켜준다는 거. 예수 믿고 나서도 못 버려요. 버렸다가 자기한테 큰 화가 올까 봐. 그 집에 가서 제가 다 버려줬잖아요. 노예 생활을 하면서도 우리는 그 두려움에 길들여주는 것. 예수님을 믿는 순간 그 두려움의 영으로부터 우리는 자유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우상에겐 그렇게 갖다 바치면서 진정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헌금한 적은 없다고 하십니다. 42절을 보세요. 하나님이 외면하사 그들을 그 하늘의 군대 섬기는 일에 버려두셨으니 이는 선지자의 책에 기록된 바 이스라엘의 집이여 너희가 광야에서 40년간 희생과 제물을 내게 드린 일이 있었느냐? 드린 일이 없는 건 아닌데 마음으로 진심으로 드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상한테 갖다 바칠 때는 신나게 갖다 바치다가 하나님한테 드릴 때는 정말 아깝다 힘들다 그러면서 드린 걸 하나님이 다 보신 거예요. 많은 크리스천들도 우리 그러지 않습니까? 교회에서 11조 하락을 할 때는 굉장히 갈등하면서 힘들어하면서 하는데 우리가 놀고 먹고 즐기는 데 쓸 때는 뭐 깎지도 않고 갖다 바치잖아요. 좋은 명품 원하고 싶은 거 살 때는 뭐 돈이 문제겠어요. 하나님은 마음이 떠난 제사를 슬퍼하셨던 것입니다. 예배는 내가 막 드린다고 완성되는 게 아니라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으로 정성을 다해 주님께 드릴 때 완성됩니다. 그런데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 그게 없었다는 거죠. 그 우상 숭배하면서 하나님 믿는 게 제일 슬픈 일이에요. 그런 사람들에게서 하나님이 42절에 보니까 보호막을 걷는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외면하사 God turned away 관심 끄셨단 말이죠. 그럼 네가 알아서 살아라. 여러분 우상 숭배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에게 주는 가장 큰 형벌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서 등을 돌리셨어. 그냥 알아서 사는 거죠. 그럼 여러분 인생 다 혼자 책임져야 돼요. 몰라서 그렇지 하나님의 보호막 없이 하나님의 관심과 도우심 없이 산다는 게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악의 세력 앞에 여러분 그대로 노출될 것입니다. 그리고 약속의 땅에서 추방당해요. 내가 너희를 바벨론 밖으로 옮기리라. 크리스천이 끝까지 우상 숭배하게 되면 에덴에서 쫓겨나고 약속의 땅에서 쫓겨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크리스천들이 우상 숭배적 신앙생활을 합니다. 하나님과 세상의 신들을 섞어서 믿는 거지 하나님을 안 믿는 거 아니에요. 주일날 교회를 나오는데 황금의 신과 같이 믿고 있어요. 금송아지 우상을 여호와라고 예배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오늘날 우리 안에 있는 거야. 기적도 체험하고 은혜도 체험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 영적 불륜을 저지르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찢어지셨어요. 그러니까 크리스천들이 마귀의 조롱거리가 되었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은혜를 체험한 성도들이 우상 숭배를 같이 끼고 살면 그렇게 됩니다. 능력이 떠나고 마귀에게 유린당하게 되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순결해져야 돼요. 거룩을 회복해야 돼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우상 숭배까지 끼고 살면 이건 안 믿는 이만 못한 거야. 우리 안에 은근히 들어오게 한 황금의 신, 성취의 신, 우상 음란의 신들을 오늘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회개하고 드러내고 쫓아내는 결단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새로운 은혜가 우리에게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자신들의 옛사람 속에 묻어있는 우상을 정리하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황금의 신을 너무 열심히 섬기는 우리의 모습을 회개합니다. 우리 안에 우상이 무너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